네, 이렇게 우리 일부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지금 사회가 어지럽죠? 6.3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또 이번에 장난을 쳐놔가지고 부정선거로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겠다라고 그래서 우리 2030 세대들이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누가 북한이 되고 싶어 하겠어요? 독재 정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인물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고 체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공산화가 된다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그게 공산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부터 계속 이런 장난을 쳐왔고 공산화를 계속 시켜왔습니다. 이번에 절정에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걸 막지 못하면 바로 세우지 못하면 정의는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공산화에, 공산당에 잡아먹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죠. 2030 세대들, 더 나아가서 4050 우리 젊은 세대들, 아버지, 어머니들도 나가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뭐 뉴스에 보니까 시위대 뭐 이렇게 음모론자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폭력행위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사에 보면. 근데 한 번도 제가 봤을 때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2030 세대들이 오히려 그렇게 나서서 폭력이 아니라 정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이 와중에 참이 나라를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아, 나도 저기에 나가서 같이 외쳐볼까?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올라오면서 저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끌려가는 거 당연히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맨 처음에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돌아왔을 때 매일 먼저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은 진리구나. 지금 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기준을 세워주고 성도님들에게 기준을 세워주고 진리가 결국에는 승리케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고 이제 곧 오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죠. 깨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거죠.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66권 전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를 모른다면 승리하지 못해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 나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 사모는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근데 너무 멀어서 갔다 오면 지금 다 빠질 것 같아서 못 나갔는데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응답하시면서 왜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고민들이 참 많았어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계속 가지고 온 그런 질문들이었는데요. 어떨 때는 응답하시고 어떨 때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전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현대인이 기도에 대해서 품고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면, 기도하고 기도 응답은 간절함 곱하기 횟수. 기도 응답은 이꼴 간절함 곱하기 횟수. 많이 울수록, 또더 오래 기도할수록, 더 진심을 다할수록 하나님이 더잘 들어주신다는 생각.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았다. 더 간절히 매달려야겠다. 새벽 기도를 빠져서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식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성과 중심의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철저하게 노력과 결과를 비례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는 건 당연하죠.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목표를 이룬다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공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횟수 중요해요. 더 간절함, 갈망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패러다임이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공식은 살아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들은 기도의 양과 공개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는 그들이 중언부언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말이 많으면 들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이 공식은 사실 매우 오래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도를 하나의 거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려는 충동이죠. 하나님을 내 간절함에 반응해야 하는 존재로 설정하는 경향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이 실제 현실 앞에서 세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은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들을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시겠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예수님이 간구한 그 방식으로 응답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간절함에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우실 때도 3시간 이상씩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잔은 지나가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도 오래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간절함과 오래 기도하는 것이 기준이라면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먼저 응답받았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간절함 이꼴 응답이라는 공식이 성경적 기도의 문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 진단을 받은 성도가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많아요. 반면에 병원 침대 옆에서 그저 낫게 해주세요라고 짧게 중얼거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증언하고 암에 걸린 사람은 죽어버리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상황을 간절함의 크기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암에 걸린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하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진지하게 반복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그 가시를 제거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간절함의 그 공식대로라면 바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았어야 합니다. 그는 사도였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른 사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진심이었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거절되었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기도 응답의 불발 원인이 간절함의 부족이 아니라 동기의 오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구하는가가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때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욕심으로 구합니까? 우리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 욕심일까요?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채워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나쁜 기도인가요? 아니죠. 저는 한평생을 막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겨울 때 되면 좀 따뜻하게 한번 지내봤으면 좋겠고 여름 때면 참 시원하게 지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뭐 그 은사 중심 뭐 테스트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 막 이렇게 테스트 뭔가 이렇게 해봤는데 제게 그 돌아온 그것은 뭐였냐면, 아, 목사님은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전도사님은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네, 물질의 복은 제게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딱 보면 돈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살았고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근데 때가 묻고 세상에 나오고 사회가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참 많았어요. 하나님 좀 채워주시고 좀 넉넉하게도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뭐 노력도 많이 해봤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보이질 않아요. 제가 누구 밑에 있었냐면 엘칸토 그룹 아시죠? 아시나요? 엘칸토 그룹 장남, 그 구두 회사 창업주 무크 창업주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밑에 있었어요. 그분과 같이 다니며 사업을 다 알려줬어요. 그분이 20대 천억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과 같이 다니면서 그분이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 막 알려주셨어요. 배워둘 걸 그랬나봐요. 근데 전혀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한 가지는 있었어요. 왜 이런 분은 그게 보이지? 근데 나는 왜 안 보이지?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셨나봐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제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해 안한 적이 간절히 기도해본 적이 너무나도 많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부르짖었던 적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참 많고요. 해주실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고민이었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참 저는요, 이게 너무나도 숙제였어요. 만약 기도가 단순히 간절함의 문제라면 동기를 따질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더라도 충분히 간절하면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그 기준이 우리의 열심의 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식을 끝까지 가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적 강도에 반응하는 자판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 아닙니까? 동전을 충분히 넣으면 원하는 상품이 나와야 하는 거죠. 동전이 부족하면 상품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동전이 충분한데 상품이 나오지 않으면 기계가 고장난 것이죠. 이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두 가지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첫째, 내가 아주 충분히 간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두 해석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인격을 상실하게 내버려두죠.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더 나아가 이 공식은 기도를 일종의 주술로 만들어버립니다. 주술의 핵심은 올바른 절차와 충분한 강도로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전도사 때 막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참 제가 아나바다 그 교회 행사 때문에 어느 분에게 그 옷을 가지러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티브를 켜놓고. 왜 누워 계시냐 물어봤더니 허리 수술을 잘못하셔가지고 못 일어나시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엎드려서 TV를 켜놓고 계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마음이 참 막 분열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했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이가 한 70대 중반 정도 되셨던 나이 드신 분이셨어요. 못 움직이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일어나셔서 우리 모임에 오신 거예요. 놀랍죠.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뭐 그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에 움직일 수 있어서 오게 되었다. 와, 나에게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막 기도하는데 또 손 떨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 그리고 왜? 그래서 우리 모임에 오셔가지고 막 기도해드렸죠. 막 손이 떨리는데 막 그래서 이분도 막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나오셨는데 손을 안 떠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병원에 가서도 이걸 못 고쳤는데 기도하고 나왔다고. 아, 이제 나에게도 이런 치매 의사가 막 기도하고 다녔죠. 근데 어느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느 사람은 안 고쳐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뭐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하면서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됐냐면 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보내신 거지 제가 뭐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을 것처럼 이야기하죠.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문을 정확하게 외우면 충분히 반복하면 신은 반응해야 되죠. 이것은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기술적 조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주술적 구조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는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를 외쳤죠. 자신들을 칼로 상처내면서까지 간절함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주술적 기도의 극단적인 형태죠. 간절함이 신을 움직인다는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방식은 완전히 무력했어요. 자기 모순은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간절함은 응답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공식을 믿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했을 때마다 자신의 간절함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은 응답받은 사람에게 자기 의를 심어주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기 비하를 심어주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죠.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요. 이 말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받은 후에 자신을 신문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문맥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게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석가 레온 모리슨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이 하나님께 대한 방향성에 있다고 지적해요. 반면에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 이 구절에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고 응답받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더 오래 기도합니다. 왜요? 더 같이 있고 싶어 하니까. 더 하나님과 깊이 더 만나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잘못 구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기도의 방법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는 너희의 쾌락 안에서 소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더글라스 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자기 욕망의 충족 수단으로 삼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이 제시하는 기도응답의 두 번째 조건은 동기의 순수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예요. 첫째는 관계, 두 번째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다는 새로운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그것만 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오셨을 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알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알 수 있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의 3부 20장에서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인격적 교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의 요청을 단순히 거절함의 크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요청이 자녀에게 진정으로 유익한지, 그리고 그 요청이 가족 전체의 선과 일치하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기도응답의 기준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간절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은 기도의 태도이지 응답의 조건이 아닙니다. 진짜 조건은 관계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도의 문법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드리는 기도는 기독교 신앙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관계잖아요. 분명히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방 종교는 응답이 없습니다. 고행이죠. 수행이죠.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죠. 우둔하죠. 아둔하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심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기도하시죠. 성령에서 계시하신 것밖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기도의 거절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도 선하시고 침묵하실 때도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섭리이기 때문에.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바울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절된 기도가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것이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도는 뭐예요? 반드시 응답되어야 하죠. 어떤 곳은 반드시 응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일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선포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이렇게 선포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기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내 기도를 왜 거절하십니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는지.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기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왜 그 기도가 거절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침묵하셨는지가 완전히 밝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그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지금은 관계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간절함의 크기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성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자판기로 대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관한 회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 여부를 따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관계의 회복을 확인하러 오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에게 기도 응답해줬냐, 이거 물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기준은 기도 응답의 통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 응답의 예화를 들면 누굴 이야기하죠? 조지 뮬러 예화를 많이 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저처럼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절은 침묵이 아니라고요. 침묵은 거절이 아니에요. 그것은 초대이고 응답을 구하기 전에 관계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맺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르짖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관계가 뭐예요? 사랑을 사랑할수록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할수록 톡 빠져있고요. 다른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 그 학생 때는 막 아 주님을 했으면 죽겠습니다. 저기 트리케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성교하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따지고 있으니까 계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킵시다. 예,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근데 그 간절함이 어떤 기도응답이 아니라 관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시고요. 그리고 공예배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공동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관계.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습관처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더 뜨겁게 갈망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또 사탄 세력이 자꾸만 방해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종이 먹이를 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셈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종이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그 남겨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뜻만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